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한 그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단순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잔잔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솔이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두 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의 염려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그리고 두려움이나 공포 또는 이기심, 어떠한 소망에 대한 좌절이나 낭망일 수도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함과 네, 마음의 두려움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나눠주신 우리 수인 자매님은 예,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강건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일상에 대한 염려나 불안이 좀 높아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그리고 부단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의 모습을 조금 드려봤어요. 소리자매님의 나눔과 약간 모습이 같습니다. 제가 불안한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금 많습니다. 책에서 보는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은 사람이 그 불안이 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이게 죄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급함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불안이나 염려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나 저를 합리화시켰던 그래 나는 불안이 많아, 원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저의 모습 속에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조급함이었구나라는 걸 조금 깨달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리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 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건 바로 반대로 하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심리와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 작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상대방이 앞에서 표현을 하는데 진솔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는 청개구리 심리와 눈물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표현이라는 단어에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의지가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부부 아름다운 동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수인자매님이 삼매의 변화가 되려면 신앙과 생활의 조화가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자매님?
신앙과 생활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결혼 생활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나그네와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부부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건 방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인격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아름다운 동행 세 번째 방법은요, 부부가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차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서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에는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인 자매님, 자매님은 아직 미혼이시지만 자매님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기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아,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어떤 변화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지요?
뭐 어차피 따로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네.
뭐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실질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노력. 저 그 대답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방송이 바로 실질적인 노력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에서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예, 부부의 결혼 생활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각자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이처럼 심리학에서요, 결혼이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너로 서서히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와 너로 바뀌고 결국 우리로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나에게서 너, 우리로 옮겨가면서 나를 잊지 않으면서도 너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용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네.
상대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것이며
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나그네는 아내를, 아내는 나그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단점을 못 보고 결혼 후에는 장점을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의 어려움이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족한 나의 모습을 열어보이는 일이 어렵잖아요.
네.
결혼한 부부라도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도 같아요. 부부가 서로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각자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에게서 채우려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네.
배우자가 내 기대만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에 결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본 기억 나시죠? 예,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상대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나그네와 아내, 자식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단점만 보이고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이네요.
네,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예를 들어, 나그네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모습은 혼자 남겨질까 봐 전전긍긍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부부 사이 행복을 방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볼빈은요, 모든 부부의 걸림돌은 갈등을 일으키는 내적 요인에 있으며 그 내적 요인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자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아상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고 자존감은 애착과 관련이 있다고 배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소리자매님, 애착이 무엇이었을까요?
애착은 부모에 대해 아이가 가지는 강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말하는데요.
네.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녀가 느끼는 부모와의 애착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들은요, 애착이 형성된 특정 대상, 뭐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친밀한 대상과 친밀함을 느끼고 가장 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것을 애착 욕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나 힘듦을 잘 모르면 아내가 칭찬하려고 했던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나그네의 상처와 부딪히면서 비난이나 판단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가 될 만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으려면 자신의 상처나 힘듦을 바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용기 있게 말한 서로의 다름이나 차이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부부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전이 감정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전이 감정이 뭘까요?
네, 전이 감정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그네 또는 아내에게로 흘러가서 어떨 때는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네.
나그네나 아내 역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워주길 원했던 자신의 여구가 충족되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다음을 읽어주세요.
우리의 가치와 관계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이다. 어린 아이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해 느낀 감정들이 그대로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숨기려고 할수록 지나치게 반응하고 반항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고통과 상처를 주고 받는 방식이 반복되어지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을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네, 심리학 용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있는 것은요. 성장하면서 관계마다 적절히 채워져야 할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욕구들은요, 불행하게도 그 상처를 품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자, 소리자매님이 다음을 읽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경험하고 받아야 할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겉만 성장한 성인을 가리켜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인 아이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온갖 발작을 하며 울어버리거나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고 반항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전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전이 감정은요, 이렇처럼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수인 자매님 다음을 읽어주세요.
존 브래드쇼라는 심리학자는 어린 시절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것이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였을 때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욕구들을 슬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대인 민영 씨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았다. 민영 씨는 나그네에게 아버지와 같은 다정함을 기대했다. 그러나 나그네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나그네가 있는 꼴조차 보기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깥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안일도 같이 하셨어요. 어머니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 나그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깥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서 쉬기 바빠요. 일요일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기 바쁘고 저나 아이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민영 씨는요, 나그네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 자신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거나 부부관계가 힘들어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전이 감정이 생기기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탓하는 식으로 전이 감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전이 감정은 상대방의 결점과 단점이 자신들의 결혼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서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느낀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이 어린 시절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전이된 감정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아픔을 표현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네, 그 두려움의 실체 첫 번째는요,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보편적인 두려움이에요. 자, 그 이유를 소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판단받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나그네, 절친한 친구,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판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대에게 인정보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갖는 두려움이 더 커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에 대해 올바른 비판을 해주더라도 그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이나 비판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과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해내는 배우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소리자매님,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처한 상황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맞춰가거나 환경에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상대한테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대에게 맞추거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지만 그대로 보여주면 충고나 비판이나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나의 상처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가면을 쓰고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사는 모습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게 되는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모르는 사람, 뭐 성인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소리자매님 말이 많으신가요?
완전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말을 그래도 하는 편인데 말을 많이 안 해요.
아, 말을 안 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듣고 많으신가요?
듣고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원래 모습을 감춘다기보다는 네. 나오는 성격대로 다 표현을 한다면 네. 마냥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가면놀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면놀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굉장히 예, 그 표현이 와닿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상담사와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에서 권사님의 모습과 집에서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가면을 쓴다는 것은요, 나의 상처나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가면을 벗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은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조차 가면을 쓰면 답답하고 자꾸만 숨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준다면 가면을 벗고 홀가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면을 벗을 수 있기를 모두가 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좋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가면을 벗고 싶은데요. 가면을 벗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주면 좋은데 상처와 아픔에 더 큰 상처가 되는 비판으로 반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 가면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나눌수록 가장 민감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관계 속에서 네. 자신의 아픈 상처나 부족한 부분이 비판적인 모습으로 드러날까 봐 불안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받고 싶은 양면성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저에게도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요.
네.
이런 마음이 내면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연약한 모습이죠. 또 그 이면에는 악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만 봐도 많은 부부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누군가를 볼 때 한 가지를 판단하면서 또 다른 판단거리를 찾을 때가 많아요.
네.
이런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 내 자신이 미워지거나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의 약점을 감싸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더 크게 비난하고 연약한 모습이 분한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용희 씨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가 자기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다. 용희 씨 부부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저는 우리 나그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심 많은 아내는 나그네에게 온 편지를 전부 뜯어본다. 나그네는 그런 아내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느낀다. 아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 아닌가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행동하는 방식이 상대방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 때 사용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 속에는요,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그럼 들어있을까요?
아무래도 판단받고 평가받고 비판받는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서글픈 감정이 많이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나의 힘듦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민감한 반응이 앞에서 얘기한 가면을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의 감정들을 곁들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들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모들이 나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상대방이나 나 자신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이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그네 또는 아내에게 부모들이 대했던 방식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정과 사랑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모습, 자기 욕구를 무조건 충족시키려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군심에 널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님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런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은 밤중에 와서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자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근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2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다 가르쳐 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네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선교단체에서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주기도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잘 읽어보니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눈에 띄나요?
2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시면서 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네. 바로 그 다음 3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저는 읽혀져요.
조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더욱이 먹고 사는 것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5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을까요?
밤중에 와서 간청하는 친구 비유라고 하셨어요.
네. 밤중에 와서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 기도하는 자는 기도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구나.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자, 보십시다.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여행 중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 도와달라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네. 그렇다고 다 자고 있는 밤중에 찾아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친구는 밤에 다 되었으니 아이들도 자고 있다. 그러니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줘요. 결국에는.
친구는 왜 그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네.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도 와서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청함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간청함의 뜻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간청함이란 다른 말로 지속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청함이란 지속성으로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니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조금 잠깐 기도 하다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나 하나 보다라고 기도하지 않네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사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그렇다고요?
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만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제가 좀 고쳐야 되는 성향이 있다면 그건 그러니까 시작은 잘하는데 이게 끝까지 안 간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제 주변에 저에 대해서 잘 많이 아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한 1장, 2장 읽다가 끝까지 읽어본 책이 별로 없어요.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진득하니 끝까지 끝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 목사님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멈출 때도 있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별히 저는 이제 기도하는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사야서에 말하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게 학자의 혀는 뭐냐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말씀의 영감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는 이제 특별히 아픈 사람에 대한 좀 궁결한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치기 힘든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이제 방송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부끄럽게도 기도하다 말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얼마는 기도하셨는데 또 지금은 안 하시는 혹시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어요?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있고요.
잘하게 해달라 기도. 네.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은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네. 해주십시오. 야, 이거 네.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기도 제목이네요.
아,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다가
그래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또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1절에서 13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상상해 본다면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녀가 하루는 여러분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다.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안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두 분 다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가 있어. 너무 말을 안 들어. 늘 속을 싸겨. 근데 그런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요청을 해요. 들어줄 것 같으세요? 안 들어줄 것 같으세요?
저는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줄 것 같아요. 왜요?
내 자녀니까?
아, 자녀니까. 맞아요. 우리 사라자면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네, 맞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접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게 하는 기도의 내용일 수 있겠다 싶어요.
네, 앞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지셨어요?
네, 저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또 찾으면 또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제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왜 와닿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꾸준히 이제 있는데 여전히 제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제대로 두드리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사라자매님은?
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것 같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기도하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입고 살아가야 되는 양식도 또 구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사라자매님은 어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만족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둘 다일 수도 있고.
사실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한 것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것도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응답이 되지 않는 부분도 네. 나에게 어쩌면 필요한 거다. 되게 성숙한 반응이다. 네. 목사인 나를 부끄럽게 하는 반응이네요. 제가 오늘 우리 사라자매 신앙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봤던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해주십시오.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아,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의 양식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